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탄도미사일을 더 높은 고도에서 막아낼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LSM을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LSM 개발 완료 행사에 축전을 보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획기적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용현 국방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체계를 이제는 뚫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어떠한 공격도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는 높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공개한 LSM은 탄도미사일 종말 단계 상층 방어체계입니다. 고도 40km 이상에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과 항공기의 위협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통상 탄도미사일은 발사 직후에 상승, 외기권에서 고공비행하는 중간, 그리고 고도 100km 이하 대기권 진입 후에 목표를 향해 하강하는 종말, 이렇게 세 가지 비행 단계를 거치는데 LSM은 이 중에서 종말 단계를 방어하는 체계입니다. 종말 단계 비행체를 제거하는 이 같은 시스템은 인구 밀집 지역이나 중요한 기반시설의 위협이 가해지기 전에 해당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종말 단계는 고도 40km를 기준으로 상층과 하층을 구분합니다. LSM은 이 중에서 40km에서 70km에 해당하는 상층을 겨냥하게 됩니다. 기존 한국에 배치된 미국산 패트리엇과 한국산 천궁은 하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즉 미사일 방어를 두 개 층에 걸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LSM이 상층에서 요격을 시도하고 실패할 경우에 하층에서 패트리엇 등으로 한 번 더 요격을 시도하는 개념입니다. LSM의 작전 범위는 약 50km에서 60km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LSM 개발 완료를 통해 한국의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서 중요한 공백을 메운 걸로 군사 전문 매체들은 평가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층 방어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도 함께 배치돼 있는데 LSM이 여기에 더해지면서 방어망이 더욱 탄탄해졌다고 한국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고고도 요격 기술은 기존에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소수의 군사 선진국들만 보유했던 기술입니다. 29일 중국 법원이 둥위위 전 강명일보 논설위원에게 간첩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고 가족들이 언론에 밝혔습니다. 광명일보는 중국 공산당 계열의 관영 매체이고 둥 전 위원은 지난 1987년 입사한 고참 기자입니다. NPR과 월스트리트저널, BBC, 교도통신 등이 전한 데 따르면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취재진 등의 접근을 차단한 상태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둥 전 위원은 지난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 다음 날 베이징 시내 호텔 식당에서 일본 외교관과 점심을 먹다가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이후에 반년 동안 비밀 장소에 구금된 뒤에 간첩 혐의로 공식 기소됐다고 가족들은 NPR에 설명했습니다. 둥 전 위원 측은 이런 혐의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9일 판결 직후 가족들은 둥 전 위원이 만났던 다른 일본 외교관 두 명이 일본 대사관을 간첩 조직으로 지칭한 판결문에 언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문은 둥 전 위원이 이들 일본 외교관 두 명, 그중에서도 특히 당시 중국 주재 일본 대사와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유했다고 명시한 걸로 가족들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조직 헤즈볼라가 지난 27일부터 60일간의 휴전 전환 기간에 들어간 가운데 양측은 휴전 합의에 위반이 있었다며 서로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8일 레바논 남부지역 여러 곳에 도착한 차량에 탑승한 용의자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대거 증설하는 계획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통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해 28일 보도한 IAEA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최근 IAEA의 핵활동 관련 비난 결의에 대응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토요일 새벽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국적자를 포함한 개인 3명과 러시아 중국 회사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 라진항 석탄 부두에서 석탄이 절반 이상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대형 선박 두 척의 연이은 입항과의 연관성도 주목됩니다. 자, 오늘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거나 오후에 맑아집니다. 곳에 따라 바람도 많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는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러시아의 안드레이 벨로스프 국방장관이 북한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북한 군 추가 파병 등 북러 간 군사협력을 심화시키는 의제들이 논의되고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영교 기자가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찾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안드레이 벨로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29일 북한을 공식 방문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벨로소프 장관이 북한을 공식 방문하는 동안 북한의 군사, 정치 지도자들과 여러 건의 양자회담이 계획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벨로소프 장관은 이날 평양에 도착한 뒤 첫 회담 상대로 노광철 국방상을 만나 우리는 최고 수준에서 달성한 모든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동지로 표현하면서 오늘 회담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노 국방상은 양자 사이 군사적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발전하는 게 우리 군대의 항구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벨로소프 장관의 공식 방문이 양국의 국방력과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양국 군대 사이의 우위, 협력, 발전을 촉진하는 유용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교환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선 북한군 의장대가 참여하는 공식 환영 행사가 열렸으며 노광철 국방상이 벨로소프 장관을 영접했습니다. 환영 행사 현장엔 싸우는 러시아 군대와 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연대, 불패 친선 단결 만세, 러시아 연방 국방상 벨로소프 동지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네,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국방장관이 북한을 찾은 배경은 뭘까요?
벨로소프 장관의 이번 방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러우 전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해 실제 전투에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겁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종전 의지를 밝혀왔고 미국과 영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무기 사용 허용 등으로 러시아 남부조선과 쿠르스크 등에서 전투가 한창 격렬해졌다며 벨로소프 장관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면서 러시아로서는 추가 병력도 필요하고 또 에이테큠스나 스톰쉐도우 장거리 공격까지 지뢰 사용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러시아로도 또 다시 다급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 위중한 시기에 국방의 수장이 자리를 비웠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협력을 하기 위해서일 거다. 그렇다면 북한군 추가 파병, 그다음에 추가적인 무기 공급 이런 협력을 논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죠.
네, 벨로소프 장관이 북러 간 빠른 군사협력 확대를 언급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러시아 측의 반대 급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벨로소프 장관의 북한 방문은 전선 상황이 그만큼 긴박하다는 것과 북러 동맹이 아주 확고하다는 걸 보여주는 행보라며 북한 측 카운터파트와 만나 상당한 수준의 군사협력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러시아 국방장관이 움직였고, 그것은 이제 중장기적인 러시아 북한 간의 군사 협력, 교류 협력 계획에 서명할 가능성이 일단 제일 커요. 얘들은 통상 1년 혹은 2, 3년 단위로 그 교류 협력 계획이라는 것을 승인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협력 의제가 어느 정도 다 조율이 됐고, 장관은 그거 서명하는 겁니다.
조 박사는 군사협력 계획엔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약속했던 정찰위성 개발 등 우주협력과 재래식 무기 성능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이고, 공개하진 않겠지만 민감한 군사기술 지원 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벨로스프 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 러시아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한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을 직접 만나 극진하게 대우한 사례로 미루어 벨로소프 장관과도 만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두진호 박사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위한 행보이기도 했던 걸로 보인다며 벨로소프 장관도 이번에 해당 사안을 의지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4일 한국의 연합뉴스 TV에 나와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6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이 될수 있고 푸틴이 북한의 파병에 감사하기 위한 예우 차원일 수도 여러 민감한 현안을 다루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국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해서 한국군이 대응 조치에 나서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9시 35분께부터 오후 1시 53분께까지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와 남해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즉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한 뒤 이탈했습니다. 영공 침범은 없었으며 양국 폭격기와 전투기 등이 진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은 이어도 쪽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를 거쳐 독도 쪽으로 향했고, 러시아 군용기들은 북동 쪽에서 독도를 향해 남하했습니다. 이들은 독도 남방 해상에서 일정 시간 같이 비행하다가 이후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기자, 중러 군용기들의 이번 비행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뤄진 걸까요?
합참은 중러 양국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동해 공역에서 제9차 연합 전략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러 군용기의 동시 카디즈 진입은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근 1년 만입니다. 중러는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 명목으로 연간 한두 차례 정도 군용기를 카디즈에 진입시키곤 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그러나 러우 전쟁과 북한군 파병으로 한반도에도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비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약간 시기상 미묘한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중러 3국의 협력은 아니지만 최소한 러시아의 행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게 국제 관행입니다. 중러는 그동안 카디즈에 진입할 때 이런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국적자를 포함한 개인 3명과 러시아 중국 회사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등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부로 북한 국적자 김상철과 리성철, 러시아인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쿠린 등 개인 3명, 그리고 러시아 기업 베어링스 온 리페츠크와 중국 기업 단둥 메이슨 에이지 무역을 제재했다고 29일자 연방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이중 리성철과 미쿠린은 2022년 3월에도 제재를 받은 바 있으며 당시 제재는 2년간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효력 종료 8개월 만에 다시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김상철과 두 외국 기업은 이번이 첫 제재입니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2022년 리성철과 미쿠린을 제재하면서 민감한 물품을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달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치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역량을 저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처음 제재 명단에 오른 김상철과 두 기업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활동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는 미국 추수감사절 휴일 다음 날인 29일자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으로 28일에 미리 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제재로 인해 대상자들은 미국 정부와의 계약 체결이 금지되며 상품, 기술, 서비스 조달 또한 불가능해집니다. 이들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는 수출 허가증 발급이 제한되고 기존 허가증은 효력이 정지됩니다. 국무부는 이 제재 조치가 2년간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법은 1999년 이란의 미사일, 화학무기, 핵무기와 관련된 물품 및 기술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후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북한과 시리아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이 법은 개인, 기업, 기관이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원할 가능성 있는 물품과 서비스를 이전하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이 법을 근거로 확산 활동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제재해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는 국무부와 재무부 간 협력으로 이뤄지며 두 기관은 서로 다른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국제안보와 비확산에 중점을 두는 독자 제재를 주도하고 재무부는 주로 금융거래 차단, 자산 동결 등 경제적 제재에 집중합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9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러시아 기업 5곳과 러시아인 1명을 제재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북한 라진항 석탄부두에서 석탄이 절반 이상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산 석탄 수출이 본격화된 신호로 해석되며 최근 대형 선박 두 척의 연이은 입항과의 연관성도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27일자 위성사진에는 석탄이 쌓여있던 부두와 공터 대부분이 비어있습니다. 이전까지 검은색으로 보였던 석탄 더미가 사라지면서 바닥의 회색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바로 옆 석탄 선적 부두에서도 석탄의 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라진항 석탄 부두와 인근 공터에는 올해 4월부터 석탄이 쌓이기 시작했고 9월 말 이후에는 석탄 양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약 9만 제곱미터에 달하던 석탄 면적은 27일에는 약 4만 2천 제곱미터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쌓인 석탄의 정확한 높이는 확인할 수 없지만 면적 기준으로 볼 때 그 양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라진항의 석탄 부두는 러시아가 자국 석탄 수출을 위해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산 석탄 등 광물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라진항에서 선적되는 제3국 석탄에 대해서는 제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석탄이 러시아산이라면 이곳에서의 석탄 거래는 합법입니다. 올해 6월 러시아의 한 회사가 라진항을 통해 석탄 수출을 시도했으나 당시엔 해외 운송 선박을 찾지 못해 무산되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북한에 기항한 선박이 미국 등의 독자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라진항에서는 석탄이 쌓이는 모습만 관측됐을 뿐 실제로 석탄이 줄어드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달 들어 대형 선박 두 척이 잇따라 라진항에 입항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12일 길이 190m에 달하는 선박이 라진항 부두에 정박했으며 11일 후인 23일에도 동일한 크기의 선박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두 선박 모두 적재함을 개방한 채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색 물체를 선적하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이는 라진항의 석탄 감소가 이들 선박의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라진항을 통해 석탄 수출을 시도했던 러시아 회사가 선박 수배와 해외 판로 개척에 성공했는지도 관심을 끕니다. 라진항을 활용한 러시아 석탄 수출은 원래 라진 하산 프로젝트로 시작됐습니다. 이는 2013년 11월 한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사업으로 러시아 광물을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다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로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이 독자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에 정박한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면서 프로젝트는 중단됐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눈을 돌려 자국 석탄 수출을 모색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약 2주 만에 다시 중국 근해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전과 반대 방향으로 북상하고 있어 불법 환적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중국 근해에서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위치정보 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현지 시각 28일 오전 8시 30분경 타이완 해협에서 위치 신호를 노출했습니다. 이후 29일 새벽 2시 현재 타이완 해협 북쪽 약 200km 떨어진 해역에서 북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뷰이는 지난 14일 천마산호가 타이완 해협에서 남쪽으로 항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천마산호는 곧바로 위치 신호를 끄고 잠적했으며 최종 목적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약 2주 만에 같은 해역에서 이전과는 정반대인 북쪽으로 항해 중인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천마산호는 2018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선박입니다. 당시 안보리는 천마산호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불법 선박 간 환적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유엔 회원국의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마산호는 중국을 포함한 어느 국가의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으며 발견 즉시 억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 남포에서 무려 1,400km나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천마산호가 발견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북한 선박이 제3국 선박과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따라서 천마산호가 위치 신호를 끈 채 자취를 감췄던 2주 동안 이 지역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천마산호의 의심스러운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BOE는 천마산호가 지난달 20일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항에 입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제재 대상 선박이지만 천마산호는 이후 아무런 제재 없이 러시아 항구를 빠져나와 북한 남포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러시아 나호카 항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1년 동안 중국 근해에 여러 차례 출몰하며 국제사회 제재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천마산호의 활동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천마산호와 안산 1호, 금진강 3호 등 북한 유조선 3척을 언급하며 정제유 이전에 관여한 이들 선박은 이미 유엔에 의해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고 이는 이 선박들이 러시아 항구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중 두 척인 안산 1호와 천마산호는 유엔의 자산 동결 대상 선박이라며 이 선박으로 유류를 옮기는 행위는 유엔의 표적 금융 제재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마산호의 운항뿐 아니라 유류 운반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올해 5월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한도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이에 따라 올해 5월 이후 북한에 공급된 모든 유류는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뷰이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천마산호의 운항과 관련해 질의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북한의 가상화폐 세탁에 악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재가 부당하다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향후 북한 해커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다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6일 미국 재무부가 가상화폐 믹서 소프트웨어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조치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제재 철회를 명령했습니다. 믹서는 사용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여러 사용자들의 암호화폐와 섞어 거래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므로써 특정 암호화폐의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거래의 익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도구로 합법적인 개인정보 보호 용도뿐 아니라 불법 자금 세탁에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제오 연방 항소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토네이도 캐시 소프트웨어는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운영돼 특정 주체가 이를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성이 기존 법률이 정의하는 재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미국 재무부가 특정 국가나 단체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등 상업활동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의 적용 범위를 넘어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022년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이 약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데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했다고 판단하며 이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어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8월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과 기타 개발자들을 자금 세탁과 제재 위반 공모 혐의로 기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2019년 설립 이후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탈취한 수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토네이도 캐시가 북한 정권의 가상화폐 세탁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거나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해당 소프트웨어가 다른 악의적 행위자들에 의해 악용되는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텍사스 연방법원이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반발해 토네이도 캐시 이용자 6명이 항소하면서 진행됐습니다.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 등은 소송 과정에서 자신들이 북한을 겨냥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이 아니며 단지 북한이 토네이도 캐시를 악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북한과의 범죄 공모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자신들의 기술이 특정 사용자에 의해 부정적으로 사용된 데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별도로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 창업자들과 개발업체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항소를 지원한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로왈은 사회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아무도 범죄자들이 가상화폐 프로토콜을 악용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소수의 사용자가 악의적인 행위자라는 이유로 오픈소스 기술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미국 의회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분석 기업인 글로벌 레저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금융범죄를 방지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레저는 이번 결정이 악의적인 행위자들에게 더 많은 암호화폐를 세탁할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암호화폐 생태계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네,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계 미셸 스틱 공화당 하원 의원이 3선 도전에 실패하며 낙선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이번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는 한국계 상원 의원 1명과 하원 의원 3명이 최종 당선되며 의회 내 한인 정치인들의 입지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 여성 정치인인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의원이 캘리포니아 제45 선거구에서 민주당의 데릭 트란 후보에게 근소한 표차로 패배했습니다. 27일 AP통신에 따르면 스틸 의원은 99% 개표 결과 49.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50.1%를 얻은 트란 후보에게 약 600표차로 패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며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모든 것은 신의 뜻이며 모든 여정이 그렇듯 이 역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침표라면서 지지자들과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스틸 의원과 트란 후보의 선거는 지난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3주가 넘도록 결과가 확정되지 않을 만큼 접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스틸 의원을 누르고 승리한 트란 후보는 베트남계 2세 정치인으로 선거군의 베트남계 지역사회에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됐습니다. 스틸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며 3선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의원은 1976년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백악관 아시아계 태평양계 자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백악관 아시아 태평양계 공동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2020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처음 도전해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 후보로 승리하며 첫 한국계 여성 하원의원으로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이후 2022년 재선에 성공하며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의정활동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입법활동을 주도했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계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올해 6월에는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국가등록법의 하원 통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미한동맹 강화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해당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스틸 의원의 낙선으로 이번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는 한국계 상원의원 1명과 하원의원 3명이 최종 선출되며 새로운 정치 지형이 형성됐습니다. 앞서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의 커티스 바쇼 후보를 가볍게 물리치고 첫 한국계 연방 상원의원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I'm proud to have this opportunity on my 50th anniversary of my family coming to America to show that I have every bit as much right to be a United States senator that the Korean.
앤디 김 의원은 당선 직후 발표한 소감을 통해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온 지 50년이 되는 해 이런 기회를 얻어 자랑스럽다면서 내가 미국 상원의원 자격이 있고 미국 한인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권력이 있는 자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1982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한인 이민자 1세대 부모 아래 태어나 뉴저지 남부에서 성장한 올해 42세의 김 의원은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연설을 통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내며 국가안보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후 2018년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기록하며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특히 매년 국방수권 법안에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데 주력하며 미국과 한국 간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한국계 여성 정치인인 영김 공화당 의원도 지난 7일 민주당의 조커 후보를 일찌감치 제치고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한국 인천 출신으로 1975년 미국으로 이주한 영김 의원은 에드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북한인권 문제에도 앞장서왔습니다. 메릴린 스트링랜드 민주당 의원도 지난 6일 워싱턴주 제10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돈 휴이트 후보를 여유 있는 표차로 꺾고 3선에 성공했습니다. 순자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있는 스트릭랜더 의원은 한국인 어머니와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직후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워싱턴주 타코마 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해 2년 뒤엔 시장에 당선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계는 물론 아시아계 최초의 타코마 시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한인 관련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2021년 6월에는 한반도 평화 법안에 서명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해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47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데이브 민 주상원의원도 지난 12일 공화당의 스캇 보 후보를 꺾고 처음으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 어바인대학교 법대 교수 출신인 민 의원은 2020년 주 상원의원으로 정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민 의원은 당선 확정 뒤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미국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회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를 보호하며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캘리포니아주 제34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데이비드 김 후보는 같은 당 현역 의원인 지미 고메즈 후보에게 패해 고배를 마셨습니다. 또 조지아주 제4선거구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유진유 전 미주 한인총연합회 회장은 행크 존슨 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의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지난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와 북한의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국제사회에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회가 2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러시아의 침략전쟁과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 심화에 맞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연합의 확고한 지원 강화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의회는 특히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와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충기 선교사의 인권침해 문제를 결의안에 담았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김철옥 씨와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충기 씨 사례를 포함해 인권 상황, 강제 실종, 억류자와 송환된 난민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기구의 북한 내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옥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해 다른 탈북민 수백 명과 함께 강제 북송된 뒤 1년여가 지나도록 행방을 할 수 없으며 김정욱 선교사는 10년 이상 북한에 장기 억류 중입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 정권이 억압적인 정책을 펼치고 주민들의 기본적 필요를 체계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주민들이 광범위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내 긴급한 인도주의적 필요를 해결하는 대신 러시아의 침략전쟁 지원을 포함한 군사활동과 외부 분쟁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과 국제 파트너들이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인권침해를 기록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에는 강제송환 관행을 중단하고 북한 난민들이 국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와 다른 사법기관과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을 포함한 그들의 동맹이 저지른 전쟁 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럽연합과 국제 파트너들이 모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군 파병과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 최근에 이런 긴장 고조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이자 유럽 전체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규탄하면서 북한의 참전과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모두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서명과 비준도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군대를 철수하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중단하라면서 러시아는 북한과의 모든 형태의 군사기술 협력을 중단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과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국제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키고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핵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의 북한 이전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의 효율적인 감시와 집행을 위해 러시아의 회방으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메커니즘을 개발,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과 군수품 지원을 비판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모든 군사 또는 이중용도 물품 지원을 중단하라면서 이 문제에 관한 노선을 바꾸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과 중국 양자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찬성 390, 반대 135, 기권 52표로 채택됐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주민의 해외 강제 노역 실태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내년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27일 연방 관보에 2025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정보 수집 공고를 게시하며 인신매매와 관련한 전 세계적인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국무부는 공고문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미국과 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 지원을 위한 서면 정보를 요청한다며 각국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실태와 관련된 제보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매년 발간되는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을 기록하고 감시 대상국을 지정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보를 통해 특정 국가의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부는 북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보도 요청했습니다. 공고문에는 정부 간 협정 및 해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 쿠바 혹은 북한 국적자가 머물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포함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강제노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강제노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라는 추가 질문도 명시됐습니다. 국무부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줄곧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22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등급으로 지정된 국가는 미국 정부의 일부 지원에서 제외되며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외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6월 공개한 2024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가 주도로 시행하는 강제노동, 강제 북송된 주민에 대한 강제노동 처벌, 해외 파견 노동자의 임금 압류 등 총 11가지 인신매매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도 북한 노동자 문제를 다뤘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해선 북한이 지난 몇 년간 러시아에서 노동 캠프를 운영하며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를 착취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신매매 지표 검사를 시행하거나 피해자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탈출을 시도한 북한 노동자에 대해 인신매매 지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송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는 러시아와 북한 당국이 2024년 1월 약 150명의 북한 노동자를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지역의 건설 작업에 투입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중국 관련 실태 보고서에선 중국 공안이 북한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과 협력해 작업장에서 탈출한 노동자들을 은밀히 체포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내년 2월 3일까지 각국의 인신매매 관련 정보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며 제보자들이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강제 북송된 탈북민을 강제 노동에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가발과 인조 속눈썹 같은 제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국제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 29일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과 북한의 강제 노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파헤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탈북민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북중 접경 지역인 함경북도 회령시 소재 정거리 12호 교화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 구금시설 내에서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강제노동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은 정거리 교화소 같은 구금시설에 수용돼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산한 제품은 중국으로 수출돼 중국산으로 둔갑, 글로벌 공급망에서 유통되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강제노동을 통해 얻은 수익은 북한 정권의 군비 확장과 억압적 체제 유지에 사용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신규 법률과 기존 형법 내 처벌 조항을 강화해 자국민에 대한 박해와 착취를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비법 월경, 종교활동, 외국 콘텐츠 소비, 외화 사용, 한국으로의 탈북 시도 등이 불법으로 규정되며 이로 인해 늘어난 수감자들은 국가 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수감시설에서 수출형 제품 생산을 위한 노예노동에 동원되며 북한의 경제구조를 떠받치는 주요 노동력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허가를 받은 북한의 국영무역회사들은 라산 경제특구를 통해 중국 기업과 합작투자나 생산하청 계약을 맺고 정거리 교화소에 수출형 가발과 인조 속눈썹, 가방 및 의류 생산을 위탁합니다.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는 라산 경제특구를 통해 정거리 교화소에 전달됩니다. 수감자들의 강제노동을 통해 제작된 완제품은 중국의 국외 외주 가공 무역 제품으로 둔갑해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세탁돼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됩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중국의 가장 많은 가발을 수출한 국가는 북한입니다. BOA가 해관 총서의 북중 무역 세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지난달 중국의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무발 제품 약 161톤 분량 총 1,152만 달러치를 수출했습니다. 2위인 미얀마 44만 8천 달러의 25배가 넘는 액수로 북한은 중국의 가발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보고서는 정거리 교화소 수감자 대부분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젊은 여성이라면서 이는 해당 제품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신체 조건과 정교한 수작업 능력을 가진 노동력의 선별과 성별에 따른 표적화가 이루어짐을 시사한다면서 교화소로의 이송 과정에서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과 강제낙태, 구타와 불법 처형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가 벌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수감자의 노예 노동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중국은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 양질의 제품 공급에 이점을 누린다며 경제적 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북중 간 공조를 통해 자행되는 재중 북한 여성 체포, 국경 간 이송 및 수감자 강제 노동을 위한 협력은 노예 무역 또는 국가 차원의 인신매매 요소를 내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사회안전성이 관리하는 정거리 교화소에서는 도주자 공개 처형 등 공포 통제를 통해 노예화를 자행한다며 수감자들은 수출품 생산 할당량을 달성하기 위해 하루 최대 20시간의 노동에 동원되며 부족한 식량과 열악한 위생, 고문 등에 시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탓에 정거리 교화소 수감자는 연간 1,000명당 292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규 수감자의 지속적인 유입을 통해 노동력 보충이 계속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는 북한의 강제노동과 반인도 범죄를 통해 생산된 제품이 국제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며 각국이 북한을 강제노동 고위험 국가로 분류하고 북한 교화소 강제노동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중국산 상품의 유통금지와 조사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일본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영화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탈북민들도 참석해 북한 인권 실태를 폭로하고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일본 내 인권단체들과 함께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도쿄에 있는 히비야 도서문화관에서 북한 인권영화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행복의 발견과 남으로 가는 길 등 한국에서 제작된 최신 장편 영화와 매년 락스퍼 국제영화제가 공모하는 북한 인권 단편영화제 수상작 등 총 6편의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이용남 감독의 행복의 발견은 탈북민이 한국 생활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을 담았고 한국의 코탄 미디어와 몽골이 합작한 남으로 가는 길은 죽음의 탈북 루트로 알려져 있는 몽골을 통해 자유를 찾아 처절하게 국경을 넘는 탈북민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일본인 강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린 VOA 한국어 방송의 작품 파란 기다림도 상영됐습니다. 일본인 납북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의 어머니 요코타 사키에 씨는 이 다큐영화에서 13살 메구미가 사라졌을 때 해변에서 이름을 부르며 뛰어다녔다며 실종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26일 행사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탈북민과 납북자들이 참석해 북한 내 인권 침해 실태를 폭로하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락스퍼 국제영화제 조직위는 이번 상영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일본인들이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화를 매개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 세계에서 상영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는 인권 관련 분야 등에서 매년 영향력 있고 우수한 콘텐츠를 선정해 상영하는 영화제를 개최해왔으며 지난해부터 국내외 인권 문제를 조명한 개인과 단체에게 시네마 인권상을 시상해왔습니다. 앞서 VOA 한국어 방송은 지난 6월 제4회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에서 방송 콘텐츠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조명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시네마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sbangmyanmar.com입니다. 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뷰의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의 날씨 정보입니다. 11월 30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거나 오후에 맑아집니다. 바람이 부는 곳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 살펴보죠. 자, 평안 남북도입니다. 평양은 종이 맑고 대부분 지역은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6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황해 남북도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용연은 바람이 많이 불겠는데요. 개성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낮 최고 기온은 7도, 사리원은 아침 최저 영하 4도에서 낮 최고 기온 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자강도입니다. 구름 많거나 흐리고 중강은 오후 한때 눈 소식도 있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3도, 강계는 아침 최저 기온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 5도가 예상됩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입니다. 대체로 맑고 장진, 평강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바람이 부는 곳도 많겠네요. 원산은 아침 최저 0도에서 낮 최고 기온 11도, 함흥은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 10도, 평강은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5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맑고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청진은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6도, 선봉은 아침 최저 영하 5도에서 낮 최고 기온은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양강도입니다.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3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16도, 낮 최고 기온 영하 7도가 되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 앞바다 1에서 2m로 바다의 물결이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서해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5m가 되겠습니다. 11월 30일 토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이 탄도미사일을 더 높은 고도에서 막아낼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을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LSAM 개발 완료 행사에 축전을 보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획기적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용현 국방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체계를 이젠 뚫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어떤 공격도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는 높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공개한 LSAM은 탄도미사일 종말 단계 상층 방어체계입니다. 고도 40km 이상에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과 항공기의 위협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통상 탄도미사일은 발사 직후의 상승, 외기권에서 고공비행하는 중간, 그리고 고도 100km 이하 대기권 진입 후 목표를 향해 하강하는 종말, 이렇게 세 가지 비행 단계를 거치는데 LSAM은 이 중에서 종말 단계를 방어합니다. 종말 단계 비행체를 제거하는 이 같은 시스템은 인구 밀집 지역이나 중요한 기반 시설의 위협이 가해지기 전에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중에 종말 단계는 고도 40km를 기준으로 상층과 하층을 구분합니다. LSM은 여기에서 40km에서 70km에 해당하는 상층을 겨냥하게 됩니다. 기존 한국에 배치된 미국산 패트리엇과 한국산 천궁은 하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즉 미사일 방어를 두 개 층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LSM이 상층에서 요격을 시도하고 실패할 경우 하층에서 패트리엇 등으로 한 번 더 요격을 시도하는 개념입니다. LSM의 작전 범위는 약 50km에서 60km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LSM 개발 완료를 통해 한국의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서 중요한 공백을 메운 것으로 군사 전문 매체들은 평가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층 방어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도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LSM이 더해지면서 방어망이 더욱 탄탄해진다고 한국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고고도 요격 기술은 기존에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소수의 군사 선진국들만 보유했던 기술입니다. 또한 한국은 LSM의 블록2 버전을 개발 중이고 이는 더 높은 고도에서 표적을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돼 방공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주요 군사 전문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29일 중국 법원이 둥위위 전 광명일보 논설위원에게 간첩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고 가족들이 언론에 밝혔습니다. 광명일보는 중국 공산당 계열의 관영 매체이고 둥 전 위원은 지난 1987년 이 회사에 입사한 고참 기자입니다. NPR과 월스트리트저널, BBC, 교도통신 등이 전한 데 따르면 이날 베이징 제2중국인민법원은 취재진 등의 접근을 차단한 상태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둥 전 위원은 지난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 다음 날 베이징 시내 호텔 식당에서 일본 외교관과 점심을 먹다가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반년 동안 비밀 장소에 구금된 뒤에 간첩 혐의로 공식 기소됐다고 가족들은 NPR에 설명했습니다. 둥 전 위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9일 판결 직후 가족들은 둥 전 위원이 만났던 다른 일본 외교관 두 명이 일본 대사관을 간첩 조직이라고 지칭한 판결문에 언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문은 둥 전 위원이 이들 일본 외교관 두 명, 특히 당시 중국 주재 일본 대사와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유했다고 명시한 것으로 가족들은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중국 당국이 외국 대사관을 공공연하게 간첩 조직으로 간주했다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조직 헤즈볼라가 지난 27일부터 60일간의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양측은 휴전 전환기에 휴전 합의 위반이 있었다며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8일 레바논 남부지역 여러 곳에 도착한 차량에 탑승한 용의자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대거 증설하는 계획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해 28일 보도한 IAEA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최근 IAEA의 이란 핵활동 관련 비난 결의에 대응한 조치의 일환으로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6,000기가량을 증설하고 기존의 원심분리기 가동도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